귀하신 주님, 이처럼 아름다운 주일 오후를 우리에게 건강과 함께 평화와 자유 속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 450년 전에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또 왕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이 말씀의 필요를 느끼고 요약하여서 준비한 것,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수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전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쉽게 풀어주시니 감사하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의 갈 길을 밝혀주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시면은 주의 날 27번째 계속이 됩니다. 문답은 아직까지 Holy Baptism,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는 세례란 말 자체가 한자로서 씻는 예식이다 그 뜻인데, 이것만은 로만 캐톨릭이나 그 다음에 앵글리칸 철치하고 루트론 철치와 프레스비테리언 리폼드가 1세기 때부터 해오던 걸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이 될 수 있는 메소디스트까지도 이방권 취합니다. 그냥 물로 씻는 개념으로 스프링클을 주로 하거나 포링을 하게 되는데, 베프티스트만이 베프티즘이라고 해서 이머전으로 사람 몸 전체가 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고집하여서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마크를 만들어버리는,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입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 예식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을 인정이 안 되는 이단으로 됐습니다. 더군다나 안타운 것은 미국 내 그 교단이 사람들 숫자가 제일 많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현이, 나사렛 성현이, 이 모든 나머지 교단들도 다 침례로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어느 정도 세력이 영향을 미쳤냐 했더니, 유아 세례나 세례가 형식으로 치우치는 것을 싫어해서 스칸디나비안의 루스란들이 미국에 와서 거기서 프리로 우리는 형식에 벗어나자 하고 프리 이벤젤컬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스칸디나비안 루스란입니다. 왜? 루스란이라는 것은 독일 말로는 루스란 말을 안 씁니다. 그건 비꼬는 말이에요. 이방갈리시라고 그래요. 이벤젤리스트, 복음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안 사람들은 독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그냥 그대로 따서 이벤젤리컬을 여기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왜? 국가 종교였으니까, 독일도 그랬고, 루터란이 국가 종교가 되니까 이 루터란도 사제란 말을 불러요. 프리스트라 부르니까 사제들이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다 먹고,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종교세를 떼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종교는 문화가 됐을지언정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없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미국 땅에 와서 스칸디나비안 이벤젤리컬 루터란들이 우리 이거 벗어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벤젤리컬 프리 철치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거기서 또 옆 동네 큰 숫자들인 침례교 하는 게 그럴듯 하거든요. 야, 그러니 우리 세례도 물속에 퐁당 빠지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이벤젤과 프리처치들이 퐁당 빠니는 침례를 또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자기들 교리상은 둘 다 오케이다. 즉 퐁당 들어가거나 물을 뿌리거나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다 하고 교리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벤젤과 프리는 전혀 이단이 아닙니다. 근데 침례교 많은 물속에 들어가고 그 전에 고백을 해야만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침례교는 심지어 훌륭한 목자들 자기 집 애들 태어난 애들 그 애들은 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입니다. 언제까지? 자라가지고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그럼 그 애들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림보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 교리하고 뭐가 좀 안 맞거든. 태어난 애들을 이 애들을 죄인이라고 해놓고 그럼 얘들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뭐로 만들었어요? Child Dedication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 자가당착이죠. 그 차일드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기들 모습에 그대로 빠졌어요. 왜? 우리 유아세련의 애가 응애응애하지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증거도 못하는데 세례준다고 우리를 놀렸는데 자기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부모가 우리가 고백하고 애들은 하나님 은혜로 죄인이지만 받아주세요 하고 데디케이션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은 무섭게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부모에게 구약성경 그랬어요. 백성 가운데 끊쳐지리라. 그런 오류가 나오는 이유가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 있게 됩니다. 왜 침략에 그런 오류가 나왔는가? 동기는 좋았어요. 왜? 영국 국교가 타락을 했으니까. 왜? 사제들이 가장 타락을 하고 오히려 교회 멤버들이 더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이거 안 된다. 저런 사제들이 주는 세례받은 것은 가짜다.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베프티스트의 원래 이름은 에나 베프티스트입니다. 재침례파입니다. 그런 엉터리 사제들에게 우리가 스프링클 받은 침례는 세례는 가짜다. 우린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죄인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이 사람들은 침례를 주는 베이스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명령이다. 고백을 한 사람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 메인라인은 심지어 Catholic Church까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조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베이스가 뭐냐? 베이스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 무슨 베이스를 명령으로 주셨나? 카비넌트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 에이브라임에게 너와 너 가족 전체가 Circumcision을 해라는 이것이 마이 카비넌트라고 창세기 17장에 1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에서 오더니 바로 그 손으로 하는 할례가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할례하는 뱁티즘이 표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하나님이 언약으로 베이스를 두어서 그 베이스를 우리가 얹어놓고 세례를 주는 것이니까 고백하는 사람이 고백할 때만 세례를 주게 된다고 하는 조건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베이스가 언약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순종하여서 저도 말 못하는 언약 백성인 저 유아 infant baby도 순종합니다. 에브라임에게도 infant baby들이 있었다면 부모에게 명령해서 주라고 하는 언약 명령에 부모들이 순종하였듯이 신약 시대에도 그 언약 명령을 받은 부모들이 그 명령 속에 하우스홀드 전체 남자애들은 하라고 했으니까 난 지 8일 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차이가 그거죠. 네, 그러니 침례교회는 죄를 고백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메인라인은 노노노. 언약의 명령의 부모에게 가족 전체를 수술 검사지를 간단해라도 8일 만에 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서컴시즌 대신에 마음의 서컴시즌인 유아 세례를 구약처럼 오늘날 부모가 한다 하는 구약시대의 언약의 토대를 두었습니다. 침례교는 그 언약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개개인이 고백하는 조건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염려하는 게 고백을 한 사람 중에도 가짜가 많은데 고백할 줄 모르는 갓난애가 어떻게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냐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고백으로 구원을 결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개인의 고백으로 구원이 아니라 언약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을 해요. 부모가 언약에 순종해서 그 언약의 순종 내용 중에 하나가 자녀를 바치라는 언약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럼 그 자녀가 자랐을 때 궁극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다 구원해 주시는데 가룟유다처럼 하나씩 타락하는 애들은 예외로 나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외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 침례받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것이 세례를 받는 토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어떤 언약 백성 중에 유아는 자라서 언약에서 저주를 받아 불순종의 자녀로 떨어져 나가서 생명책에 치워지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말씀 속에서 자라서 마치 리스드라 도시에 있었던 티모데와 같이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통해서 자라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개종하게 되는 즉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일반 계약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보통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처럼 자기가 개종하고 회심한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일반적인 메인라인 철저해서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자랐다가 방탕하거나 겉돌은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 붙잡혀서 회심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디모데와 같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침례교처럼도 회심한 날짜, 시간, 장소 기억해야 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줘야 계속해서 가장 예수 잘 믿고 철저하다는 사람들일수록 펀더멘털 베프티스트들이 많으니까 혼돌아 만날 때 여러분이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계심을 이제 그 배경을 알고 여러분이 이걸 읽어야 됩니다. 1560년대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미 재침례파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문제, 갓난 아기들도, 이 인펀트 베이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답, 예. 갓난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에, 즉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이 말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covenant child다. 그리고 우리는 covenant people이다. 교회는 covenant 이 언약의 성회요. 개개인은 언약의 자녀다. 그리고 언약의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그 언약의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 집에. 창세기 1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4절을 읽읍시다. 우리 유건주 교수님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어나가볼까요? 그 두 절만 읽도록 합시다. 창세기는 언약이란 말을 하나님 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개인 성인과 뿐 아니라 하우스홀드도 후손까지 된다. 구약시대에는 남자에게만 그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노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신약시대에 바뀐 것은 남녀 모두가 이제 마음의 할례인 유아 세례로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서 믿으면은 어른들은 모두 다 마음의 할례인 세례식으로 그 예식을 하나님이 겉으로 띠를 주었습니다. 명령이 이미 주어져서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약은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명령에 대해서 복과 저주를 약속을 하십니다. 예. 명령이 디맨드로 올 때에 우리가 거기에 오비디언스로 나가면은 블레싱이라는 약속을 디맨드가 가지고 오고 왜 디맨드에 조건이 붙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이 있다. 안 하면은 그 복이 없고 저주가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는 카비넌트를 맺어놓고 먹으면은 죽는다 하는 저주를 강조로 했어요. 그러면 오베이에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베이를 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선물을 상으로 따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아담과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합격을 했고 아담은 실패를 했더죠. 그러니 이 언약이란 것은 너와 너희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패밀리로 내려간다는 개념이 구약이나 신약의 개념입니다. 자, 알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리 구원받는다는 것만 고집하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인디비주얼이 고아가 아닌 이상은 가족하고 연결에 대해서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실 때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언약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걸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면 누구를 위해서 주셨나요? 언약밖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었습니까? 언약 안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숨을 하면 안 됩니다. 아, 다 언약 백성이니까 다 구원받았어. No, no, no.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사람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 백성의 히스토리가 보니까 머조로티가 언약의 저주 아래서 사라져버려요. 심지어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출애굽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스스로 다 순종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순종을 못한 사람 중에 일부만 건져서 블레싱을 주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저주가한테 죽어버리게 해요. 그러니 죽는 사람도 두 종류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이 있고 소수예요. 나머지는 자기 죄로 대부분이 다 벌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죽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왕국을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역사를 보니까 거기도 대부분의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저주받은 언약의 백성들이고 겨우 소수만이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섭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는 선택받는 것으로 이펙티브하고 나머지는 패스트 바이 버림받은 겁니다. 왜? 스스로가 반항을 해서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 넣어두었지만 본인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욕심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언약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설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도 언약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하였다 하는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는 겁니다. 21세기로 와서 주일마다 저희들이 예배에 모이는 사람은 원래 교회는 전도주의란 게 없습니다. 불신자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자리니까 불신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왔다면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 됩니다. 그럴 때 목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 여러분 다 언약 백성이니까 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우리 서로 등 긁어 줍시다 하고 애매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가운데 불순종의 씨를 계속 가지고 있는 분은 언약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러진 대부분의 사람의 자리에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경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고린도전서 10장은 엑소더스 사건을 쭉 풀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느니라.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교회에서 주일날 선포하는 것은 Covenantal Proclamation이다. 언약적인 설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복음을 선포한다 할 때는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쭉 해줍니까? 마태복음 이야기를 쭉 해줍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에게 했듯이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신에 대해서 글을 써놓고 재단이 있고 어떤 데는 뭐 모르는 신에게 바친다는 재단이 있는데 내가 오늘 너희들이 그 말하는 신이 진짜 누군지 가르쳐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벤젤리컬 프리칭이라 합니다. 그거야말로 죄에 죽어가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프로클레메이션 선포라 해서 복음적인 선포라고 학자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교제 가서 그대로 못합니다. 왜? 저는 언약 백성에게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주님이 하듯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구약시대의 역사나 신약시대의 주님의 역사를 보니까 대부분이 가짜가 언제든지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2번,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과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께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과 죄에서 건져준다는 이 두 가지 선물은 어른들에게도 어린애들에게도 언약으로 똑같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 애를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단 침례교하고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 침례교는 애들이 고백할 때까지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정해놓고 알고, 그런데도 그 전에 애들이 죽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마련한 게 뭐라고요? 차일드 데디케이션을 마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왜? 토대가 자기들이 잘못된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기계 망측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토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 자손들인 땅년의 가난에도 포함이 되는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대부분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못 받는 불상사가 구약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언약 밖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과 다르게 언약 안에서 은혜를 다 맛보고도 구원받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은 언약의 저주까지 덤으로 받아서 가장 불구덩이의 밑바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저주를 모든 인류 가운데서 받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주를 받았느냐? 노아 홍수로 죽은 사람보다 더 저주를 받았고, 소돔 고모라의 벌이 내려와서 죽은 사람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온 날에, 그날에 소돔 고모라로 멸망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내가 지금 복음 선포하는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저주받았다고 말할 건데 그 말이 맞다. 그러니 언약 백성이란 게 얼마나 양날의 칼입니까?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것이 빠져버렸을 때는 받은 은혜가 많은 만큼 혜택이 다 사라지고 그만큼 저주가 불신자보다 더 있더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3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그리고 16장 31절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시대의 이사야 44장에는 앞날의 새 언약으로 갱신이 될 때는 이렇게 될 거다. 너희 씨들에게도 이렇게 될 거다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 설교가 그렇습니다.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그리고 멀리 흩어져서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이방인들에게도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도 이 언약이 약속으로 올 거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이거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저주받은 언약 백성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백만 년 중에 이제 몇천 명 정도가 이 기적을 맛본 거 보니면 참 소소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한 3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매 세대마다 뭐 에브리 30년, 40년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백만 명, 600만, 700만 종이에요. 아주 소수지요. 그러니 구약시대에 소수가 구원받았다는 개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게 인자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올 때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북계의 땅을 보세요. 완전 통제구에 갇힌 하나님의 자녀 몇 명 안 됩니다. 왜? 다 배반하고 살아나갔거든요. 끝까지 남은 사람은 거기 잡혀서 그 70년 동안 자손까지 잡혀있는 겁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일제시대 때 부산 송도 앞바다에 대부분이 목자들이 뭐를 했어요? 수영복 입고 송도 앞바다 물에 들어갔어요. 왜?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돼서 해방이 돼서 이 사람들이 다 그 한국의 큰 교단들의 지도자들이라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 대부분이 다 돌아가셨지만 한경지 목사 한 사람만이 죽을 때 회개했어요. 전 영광 다 누리고 왜 죽을 때 회개를 했을까? 자기 때문에 자기를 존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송도 앞바다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내가 가까울수록 그만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은혜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3번, 그러므로 제가 16장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거는 고넬레오입니다. 이분은 이방인, 이탈리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하기 전에 자기는 뭐를 한 줄 압니까? 16장 33절에 가면은 자기 가족을 다 모았다고 했어요. 그 앞에는 자기 친구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를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 가족에 만약에 어린애가 있으면 어린애도 들어가는 거죠. 노예가 있으면 노예도 들어가는 거죠. 너와 너 가족이라 할 때 이스라엘에서 가족도 노예가 포함이 되고 로마 시대 그리스 칼처에서도 가족이라면 노예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언약적인 복음으로서 개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족 우리가 이제 3번에 읽게 될 것과 지금 16장에 읽은 것은 빌립보의 간수장과 그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도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언약 백성으로 넣는 그것이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므로 그 언약의 사인 표식인 세례를 통하여 이들은 불신자들의 갓난아기들과 구별되어야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10장 47절은 고넬료 가족은 설명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게 선교지에 가면 일어나는 현상이고 한국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짝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로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안 믿습니다. 주로 왜 그러냐면 둘 다 예수를 안 믿다가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주로. 그러니 처녀 예수쟁이가 불신자 남편을 만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남편을 따라가서 처녀 신앙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기적적으로 돌아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선교제 가면 둘 다 불신자였다가 주로 남편보다 아내가 믿는 사람이 숫자가 주로 많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은 어둠의 자녀고 한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녀까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부부와 가족을 어떻게 보실까?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7장 14절 당면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남편이 야 마누라 갑자기 거룩한 척해서 내가 살기 싫어. 그러면 마누라 보고 우리 이혼하자. 그러면 마누라는 이혼을 허락해 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남편이 완전히 이거는 너무나 못돼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혼하자 하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니셔티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14절이 바로 그겁니다. 너가 세례를 받아서 너하고 부부관계를 가지는 남편도 하나님이 언약의 은혜, 베네핏을 맛보게 해.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을 조금씩 맛보게 해. 그러니 너하고 한몸이 되잖아, 남편이. 그러니까 세례는 너가 받았지만 너희 남편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건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옆에서 보았으니 기회가 훨씬 많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거야, 너희 남편도. 언약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너가 세례받은 언약 백성과 일심동체가 되었으니까 거룩하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어? 그러면 심판날에 예수 믿게 된 아내와 계속 살면서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큰 저주로 갑니다. 그 남편은. 그 다음에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지 않고 태어났던 애들이 엄마가 세례를 받음으로 애들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돼요. 고래로부터 그건 허락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교단은 부모가 다 믿기 전에는 유아 세례를 안 줘요. 그때는 애들이 나이가 2살, 3살, 8살, 10살 되도록 유아 세례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성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면 걔는 성인 세례가 되는 거예요. 자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희 자녀도 거룩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왜? 세례받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포함해버렸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는 자녀이고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다른 불신자 가정하고 다르게.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거룩함이 세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당장 그 불신자 가정에 태어난 애들은 엄마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됐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4번. 옛 언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아까 우리 창세기 17장을 읽었습니다. 난지 8일날 애들은 이 언약에 들어왔다는 표시로 할례를 하고 모든 남자들은 처음 나와 언약을 맺을 땐 어른들도 다 할례를 하라. 그 이유 때문에 옛 언약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에는 그것이 할례였지요. 육체적인 할례입니다. 4번 새 언약에서는 이게 4번이에요. 5번 새 언약에서는 옛 언약의 할례를 대신하여 마음에 하는 할례인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회개했을 때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새로운 마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없었지요. 아까 이사야서 44장 3절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7절 8절에 그랬어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넣어줄 거다. 그게 새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이 오순절 때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새 언약의 의미로서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는 세례다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읽어볼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세례를 또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로도 표시를 했네, 그죠? 그러니 침례교는 이걸 말을 잘못 써서 와 예수님이 장사되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너희도 물에 퐁당 빠져야만 돼 이렇게 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물로 씻었을 때 죽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새 마음으로 새 생활을 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는 부활의 체험을 하는 그 표시가 겉으로 하는 세례다. 이 페이지 읽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믿는 부모들의 갓난아기들이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아담 안에서 죄를 이미 당했듯이 갓난아기 스스로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들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 자기도 모르게 죄 속에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태어났듯이 자기도 모르게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믿는 부모들의 갓난 자녀들도 죄 스승과 성령이 있는 새로운 삶을 가진다는 약속을 부모처럼 언약에 따라 받았어요. 단지 본인들이 인지하고 고백을 못할 뿐입니다. 그에 대한 표식과 인을 세례로 받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유아 세례는 언약 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받은 약속에 대한 알겠습니다. 고 표시하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예수님의 할례 신약시된 유아 세례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상기할 것은 세례가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 한 것이지 우리의 믿었고 개인의 고백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교가 이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개인의 고백 조건을 토대로 하는 오류를 보면서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 안 하는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어린 아기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낙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제자들을 야단을 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어린애들에게 빌롱 속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럼 모든 어린애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지금 그 뜻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 애들이 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애들고 그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데려왔을 때 이 애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 너희들 사람의 조건으로 따질 수 없는 거야 하고 언약의 하우스홀드 가족이란 개념을 예수님이 컨펌을 해준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다른 질문은 없나요, 여러분? 이제 유아 세례는 이 정도로 됐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시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의 불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 죄에서 건져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올바로 살 수 있는 은혜 속에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언약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스스로가 고백하며 언약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